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6월 중에 열리지 않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이 안 열리면 아마 다음에 열릴 것이라며 회담이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을 돕고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6월 10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조약을 맺는 것에 열려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정책기획관은 21일 공영방송 PBS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상원이 비준하는 조약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조약 체결에 열려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조약관계를 맺는 것에 열려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훅 기획관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가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두 번 만났으며 그 문제가 실제로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이언 훅 기획관은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참관하기 위한 외신 취재단이 22일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AP통신은 외신 기자단 20명을 태운 북한 고려항공 전세기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공항을 출발해 원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를 위해 원산에 도착한 외신 기자단에는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기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취재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 기자단은 북한이 취재단 명단 접수에 응하지 않아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에 판문점 통화를 하고 남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이 22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밀리우스호가 이날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도착해 배치됐습니다. 제니퍼 폰티우스 함장은 요코스카 기지 도착 후 기자들에게 밀리우스호가 탄도미사일 방어와 전자전 등 모든 임무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우스호 일본 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밀리우스는 8,000톤급 이지스함으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최신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밀리우스의 이번 배치로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전체 함선은 10여 척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성명을 통해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해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라질과 멕시코 등 미주대륙 14개국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뜻에서 베네수엘라의 외교관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TV 뉴스를 통해 거의 매일 국민을 만났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하지만 퇴임 후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자사의 다큐멘터리와 특집 등 다양한 방송을 제작하는 다년간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돈을 내면 영화나 일반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업체로 전 세계 190개 나라에 1억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활용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공직에 있을 당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다면서 방송을 통해 사람들 간의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재능 있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키워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3도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까지 비가 온 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1도, 신의주는 9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2도, 함흥은 11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1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Brooks and Dunn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에 유세현상 현장에서 자주 들린 노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 아메리칸 드림을 노래한 Only in America, 미국에서만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Sun coming up over New York City. School bus driver in a traffic jam. Staring at the faces in a rearview mirror, looking at the promise of the promised land. One kid dreams of fame and fortune. One kid helps pay the ren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과 무역 대치 완화에 합의한 중국이 22일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만나서 다극화 세계 질서를 추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지역별 빈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현행 최고 25%인 중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22일 중국 재정부가 국무원 관세세치위원회 공고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도 함께 인하하는데요. 지난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경제통상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늘려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현저히 줄인다고 합의한 직후에 나온 조치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재정부의 공고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현재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산 자동차 가운데서 완성차의 경우 25%의 관세를 매기는 세목이 135개가 있고요. 20% 세목이 4개 있는데요. 이걸 모두 15%로 일률적으로 인하한다고 재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79개의 세목에 각각 25%에서 8%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6%로 대폭 내려서 통합합니다. 정리하자면 완성차 관세는 최고 25%에서 15%로 그리고 부품은 최고 25%를 6%로 대폭 인하하는 건데요.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인민 대중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고 중국 재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대중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자동차를 얼마나 수입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약 120만 대, 금액으로는 510억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입했습니다. 중국 국내산까지 포함해서 모두 2,800만여 대를 생산 판매한 데서 수입차의 비중은 4%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세계 1위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워낙에 큰 시장이라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예, 120만 대 시장이면 지난해 23만 대 정도였던 한국 수입차 시장의 6배 크기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에서 들여간 차가 28만여 대, 135억 달러 상당이었던 것으로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가 집계했습니다.
네. 자, 요즘 중국에서 이 미국산 자동차 인기가 올라가는 중이라고요?
예, 중국 사람들은 원래 이 웅장하고 화려한 디자인에다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차들을 선호하는데요. 이런 성향에 잘 맞는 미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링컨 이 수입량이 지난해 6만 4천 대를 넘어서 전년보다 79%나 늘었습니다.
예.
예. 또 전기 자동차 업계 1위인 미국 테슬라 자동차 역시 작년에 중국 매출이 90% 이상 성장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거의 19만 대를 팔아서 수입차 전체 1위를 차지한 BMW도 미국에서 만드는 물량이 많습니다. 이 BMW 중국 판매량의 상당 부분이 스포츠 다목적 차량인데요. BMW는 이 스포츠 다목적 차량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꾸준히 중국의 자동차 관세가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한창 고조되던 지난달 9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를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2.5%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25%면 이게 자유롭거나 공정한 무역처럼 들리는가 이렇게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이후에 자동차 관세는 미중 불공정 무역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다음 날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동차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보아오 포럼에서 연설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일 중국 재정부가 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네. 자, 지난주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공동 성명을 낸 뒤에 양국이 속속 후속 조처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기술 제품 등에 매기기로 했던 이 고율의 관세를 유보한다고 앞서서 밝혔고요. 대북한 대이란 제재 위반 사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서 이 폐업 위기까지 몰렸던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GTE의 거래 정지도 조만간 풀어줄 예정이라고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합의가 없었다면서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경영진 교체와 벌금 부과 등을 언급하면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네, 조만간에 미중 고위 당국자들이 다시 상호 방문한다고요?
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GTE 제재 관련 사안을 총괄하고 있는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다음 주에 베이징을 찾습니다. 역시 GTE 문제가 주요 현안인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정상이 만났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흑해 연안의 휴양 도시인 소치에서 회담했는데요. 이 두 정상은 개방되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위해서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인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극히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면서 인도와 러시아의 우애가 더 높은 수준에서 이어질 거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인도가 세계 질서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이 세계 질서가 다극화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양국의 정상이 동의했다고 인도 외무부가 설명했습니다. 이 다극화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모든 현안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개별 사안에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합의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관영 타스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양국의 우애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게 됐거든요.
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던 양국의 관계를 특별 특권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조만간 양국 간의 경제 전략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고요. 앞으로 유엔과 주요 20개국,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자 협력체에서도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경제 협력도 확대한다고요?
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해 대인도 원유 수출이 10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도 시장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의 도움을 받아서 역시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이 이 부분을 주도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다음 달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가 처음 인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 안보 협력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인도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와 국방설비 63%를 러시아가 공급했을 정도로 인도는 방위 분야에서 러시아에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인도 공군은 러시아산 수호의 전투기를 주력 기종으로 사용 중인데요. 향후 러시아 정부가 카모프 헬리콥터와 프리기탐, S-400 방공체계 등을 판매하고요. 핵추진 항공모함을 장기 대여하는 등 120억 달러 규모의 거래 의사를 인도 측에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 거래가 성사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지역 간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지역 간의 빈부격차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내 31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블룸버그 통신이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 이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 주민들의 1인당 GDP는 지난해 5만 3천 달러로 웃돌았습니다. 이는 스위스나 미국 비슷한 수준인데요. 반면에 윈난성은 9천 달러, 이 간수성은 7,600달러로 31개 지역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같은 나라 수준인데요. 참고로 중국 전체 1인당 GDP는 15,000달러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역 간의 이 생활 수준의 격차도 상당하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중국 최대 금융도시인 상하이라든지 수도 베이징처럼 대도시에서는 이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전기차가 저리를 주행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첨단 문명이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에는 아직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역별 빈부격차가 심각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이 대도시는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에는 중국 최고의 대학들과 고소득을 보장하는 직장들, 그리고 이미 월등한 기관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중국 정부 당국도 현재 이런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경제 불균형 해소와 빈곤 퇴치를 주창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시 주석은 경제 불균형 해소와 빈곤 퇴치를 주요 국정과제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 역시 지역별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국의 도시화 비율은 59% 정도인데요.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광둥성의 경우는 도시화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82%, 태국은 50%입니다.
네. 자, 뭐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이 최근 중국에서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그래도 좀 줄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지역과 베이징, 상하이, 광둥 같은 일선 도시 간의 소득 격차가 지난 2005년에는 56%였는데요. 2017년에는 4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구이저우, 윈난성, 관수성 등 이 세 개 지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윈난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인 커피 전문 기업인 스타벅스가 진출해서 커피 농사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에 6억 명의 중산층 고객이 생길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을 만나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FBI가 트럼프 캠프에 정보원을 심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노조가 없는 중재 계약을 한 종업원들의 집단 소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 유독성 연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FBI가 지난 대선 기간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보원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21일 이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회동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그리고 대니얼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백악관을 찾았는데요.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뭐 방금 말했지만 이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서 불거진 의혹 때문에 마련된 회동이었죠?
네, 이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몇몇 미국 언론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FBI 정보원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이른바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 과정의 하나였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이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입했고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네. 자, FBI 정보원 혐의를 받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네, 미국 태생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일하는 73살 스테판 헬퍼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헬퍼 교수가 대선 기간에 카터 페이지 씨 등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는데요. 헬퍼 교수는 앞서 다른 미국 행정부를 위해서도 이런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백악관 회동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회동이 끝나고 성명을 냈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해당 의혹뿐만 아니라 트럼프 진영 수사와 관련해 FBI나 연방 법무부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것을 법무부 감찰관에게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연방 법무부 측에 요구를 했었죠.
네, 그런데 21일 회동에서 이 의혹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 수사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고 또 적절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 성명은 또 해당 문제와 관련한 비밀 문서들을 볼 수 있도록 제임스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연방의회 지도자들과 FBI, 법무부, 그리고 DNI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비밀 문서를 공개하겠다는 항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사실 FBI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서류를 백악관이나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걸 꺼려왔습니다. 서류를 외부에 공개하면 수사 상황이라든지 정보원의 신원같이 민감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매트 밀러 씨는 이 조처가 법무부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는 수사 요원들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서류는 특히 공화당 쪽에서 열람하기를 요구했었죠.
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서류 공개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간 연방 법무부에 비판적이었던 공화당 마크 메도스 하원 의원은 이 조처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메도스 하원 의원은 현재 해외정보감시법이 부여한 권한을 연방법무부와 FBI가 남용한 혐의를 조사할 또 다른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련 서류를 연방의회에 보내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죠.
네, 하지만 이에 항의해서 뭐 일선 관계자들이 사임한다거나 또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해서 해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최근 방송 회견에서 FBI가 관련 서류를 연방의회에 공개하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서류 공개는 민주당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 아닙니까?
네, 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원 정보위원회 애덤 시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 스캔들 변론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셰프 의원은 그러면서 연방 법무부와 FBI가 정보원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했지만 결국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연방 법무부가 의회에 보낼 서류가 러시아 스캔들 조사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모든 서류를 의회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넘겨준다고 해도 정보원 신원 같은 민감한 항복은 삭제하고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21일 연방대법원에서 노동자 집단 소송과 관련한 판결이 나왔군요.
네, 고용주가 연방법의 중재 조항에 근거해서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은 다수 의견이 5명 그리고 소수 의견이 4명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모두 다수 의견을 그리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소수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네, 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중재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만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서 일을 시작한 노동자는 집단으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대법원이 내린 겁니다.
예.
하지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미국 안에서 약 2,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런데 해당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엘라바마주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려고 시도했던 게 단초였습니다. 여기에 회사 측이 계약에 따라서 직원들이 소송을 내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주장이 연방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건 외에도 비슷한 소송 2건이 별도로 제기됐는데 연방대법원이 해당 소송 3건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법은 노동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노동법이 있고요. 또 그리고 60년대에 나온 민권법이 해당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925년에 나온 연방중재법에는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우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두 법의 내용이 좀 상반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중재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보수 성향을 가진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설명하면서 이 점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중재가 무산되면 소송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없어진 거군요.
네, 이 진보 성향의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다수 의견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던 연방법과 주법의 효력을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또 연방의회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이 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었습니까?
네, 2심 법원에서 두 건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나왔고 또 한 건은 고용주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고용주 손을 들어준 거죠.
예. 자,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고용주와 노동자 측 반응은 좀 엇갈렸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판결로 이 고용주들이 소송 제기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노동단체나 민권단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대법원이 가로막았다며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와이 제도를 구성하는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죠. 빅 아일랜드란 별명을 가진 하와이 섬이 화산 분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걱정되는 상황이 등장했다고요.
네, 이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는데 섭씨 1000도에 달하는 용암이 바닷물이 만나면서 유독성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암이 이 지열 발전소로 접근하고 있어서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용암과 바다가 만나서 연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뜨거운 증기에 염산 그리고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들어간 연기입니다. 특히 연기에 들어 들어있는 염산은 눈과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요. 또 호흡기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연기 속에 있는 염산을 막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유독 성분이 있는 연기가 외부로 퍼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지 당국은 유독성 연기가 바람을 타고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해양경비대는 사람들이 해변에서 피하는 것을 도우려고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이 빅아일랜드에서 용암과 바닷물이 만든 유독성 연기로 두 명이 사망한 바 있는데요. 현지 당국은 연기 주변에서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용암이 지역 발전소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일과 21일에 걸쳐서 지열 발전소로 향하던 용암이 지금 정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당국이 폭발을 막으려고 긴급하게 이 발전소 안에 있던 일회성 가스 약 20만 리터를 제거했고요. 지열을 뽑아올리는 구멍들을 메웠습니다.
예, 지열 발전소는 이 땅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드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땅 속에 1800m에서 2400m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요.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물과 증기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 지열 발전소는 빅 아일랜드 발전량 가운데 25%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예.
현지 당국은 용암이 발전소를 덮쳐서 가스와 증기가 대규모로 새어나올 것을 우려하는데요. 지열 발전소는 화산이 분화한 뒤인 지난 5월 3일에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 화산 폭발이 가져온 피해 규모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용암 탓에 적어도 건물 44채가 파괴되고 주민 2천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또 화산 분출로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서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또 용암에 다친 사람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그간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최근 이 용암 파편이 튀어서 하반신을 심하게 다친 사람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용암 파편이라도 맞으면 사람에게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 밖에 또 유독성 연기와 지열 발전소 외에도 밭에서 썩어가는 작물도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작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용암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라파엘 사딕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제발 돌아와요. 이렇게 호소하는 Be Here 들어보시죠.
My breakfast. You should be here beneath me to feel me, to heal me. You should be here to wrap me, to trap me, then climb me. You should be here. I'm a good man and I work hard on my night job. You should be. Let me show you what you're missing every day. You should be. Once I get you, you ain't never gonna walk away. You should be. I got more than just a bit and some money. Girl, I wish you. You should be here. You should be here.
You should be here in the evening. Get the sneezing and teasing. Forget your reasons why you should not. Oh, lady, you should see the tricks that I got. Oh, for your mama. Especially, yeah, be my lady. Let's be lazy. Baby,
you should be.
Let me show you what you're missing every day.
You should be.
Once I get you, you ain't never gonna walk away.
You should be.
So I got more than just some good and some money.
Girl, I wish you.
You should be.
I just wanna drive you crazy.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토마스 제프슨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역 봉쇄가 극단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든 교류를 중단하고 지켜보는 것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나은 결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807년 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영국의 선박과 상품을 다 압수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건을 팔아야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남부는 또 어떻고요? 저게 다 영국으로 수출됐었는데 이렇게 무역기를 텅 막아놓으니 담뱃값이 완전히 폭락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남부 농장주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6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재임 시기.
무역 봉쇄 조치로 인한 논란은 집권당인 공화당과 반대파인 연방당의 정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방당은 일찍부터 상공업이 발달해온 동북부주들에게 무역 봉쇄를 거부하라며 부추겼고요. 비밀리에 영국 관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역 봉쇄 조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얼마나 당황했으면 워싱턴으로 직접 관리까지 파견했겠습니까?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역 봉쇄 조치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입장이 아주 난감해졌으니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북동부는 물론이고 남부 농장주들한테까지 인심을 잃었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우리 연방당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고요. 얼마 못 가 대통령 자리에서도 밀려나고 말 테니 영국에서도 조금만 기다려보시지요.
무역 봉쇄 조치가 내려진 다음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이 시기에 뉴욕을 방문한 외국 여행객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구는 선박으로 가득 찼지만 그 많은 선박들이 다 하나같이 문이 닫혀 있더군요. 선원들도 겨우 한두 명만 보였고 사무소들도 문이 닫혀 있었고요. 지난번 여행 때 들렸던 그 커피 가게를 가봤는데 거기도 텅 비어있더군요. 바다 근처 상가들은 폐허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역장에도 풀이 듬성듬성 나 있었는데 예전에 방문했었던 그 활기찬 뉴욕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무역 봉쇄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미국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무역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래도 수출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무역 봉쇄 조치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무역 봉쇄 조치 때문에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역 봉쇄 조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납득을 구하기 힘들 거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무역 봉쇄 조치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의 중립적인 입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미국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변화가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무역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역 봉쇄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희망도 잃어가고 있고요. 선박들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알게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출항을 일삼고 규칙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역 봉쇄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국민들이 무역 봉쇄 조치를 잘 따라준다면 현명한 대처법이 됐겠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주지도 않는다면 결코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봉쇄 조치를 계속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측근들이 반대해도 제퍼슨 대통령은 무역 봉쇄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 교서를 통해 국가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다들 뭘 걱정하고 있는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무역 봉쇄 조치로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입에만 의존하던 물건들이 이제는 대부분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 되고 있고 국가 부채도 거의 청산이 됐습니다. 또 100척 이상의 군함이 있어서 미국을 방어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가 여전히 미국의 중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만큼 무역 봉쇄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무역 봉쇄 조치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에게 지금처럼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무역 봉쇄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의회는 차라리 전쟁을 치르는 편이 낫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역 봉쇄 조치와 관련한 영국과의 긴장 관계는 제퍼슨 대통령 임기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의회는 제퍼슨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무역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지만 영국과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808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고요.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을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고요. 연방당은 찰스 코트워스 핑크니를 대통령 후보로, 루퍼스 킹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연방당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무역 봉쇄 조치가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연방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한 유권자들이 공화당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 믿었고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번 선거는 아주 불리할 거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퍼슨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역 봉쇄 조치로 얻으려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해주고 납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들은 틀림없이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longstanding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what he's doing is reaffirming what has been a longstanding United States position.
Longstanding에서 long은 긴 또는 오래된이란 뜻이고 standing은 서 있다, 고정된, 지속된이란 뜻인데요. Longstanding은 오래 지속된이란 뜻입니다. 하스 연구원이 I think what he's doing is reaffirming what has been a long-standing U.S. position 라고 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오래 지속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real question in my mind is whether or not President Trump will adhere to that long-standing policy or whether he will water it down in pursuit of a deal.
Whether or not President Trump will adhere to that long-standing policy 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or whether he will water down in pursuit of a deal 아니면 합의를 얻기 위해 그 입장을 완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water down은 무언가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다는 뜻인데요. 즉 농도를 줄이다, 정도를 완한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think what he's doing is reaffirming what has been a long-standing United States position. The real question in my mind is whether or not President Trump will adhere to that long-standing policy or whether he will water it down in pursuit of a deal.
오늘 뉴스톡에서 long-stand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런던 비트의 노래입니다. 나의 첫사랑인 당신을 항상 생각한다는 I've been thinking about you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미국인들이 최근 석방된 점에 미국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의 석방에 대해 세계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 3명이 미국에 도착하자 직접 마중을 나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정 과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기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이들을 풀어준 김정은 위원장을 치하했으며 백악관은 이를 친선의 제스처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을 현실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크게 뜨고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은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즉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진전을 이룰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원하는 것,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내준다면 미국은 안보를 약속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다른 것이고 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적인 이 과정을 이끌어내려 한다면 양측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진정으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그리고 지금과 그때 사이에 해야 할 일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